12번 전쟁 무기. 적의 함선이 발견되었고 교전이 임박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즉시 전투 대응 태세로 전환합니다. 승무원은 돛, 갑판 및 선체의 측면을 물로 적십니다. 창, 소총, 도끼가 배포되며 이발사는 절단 수술 준비를 위해서 붕대, 톱 및 칼을 정리합니다. 포열 갑판 아래에 있는 군인들은 그들이 담당한 대포에 정위치합니다. 포탄, 창, 화약을 재는 막대 및 포구 소재 도구를 대포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폭발의 위험 때문에 화약은 대포 옆에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대포를 발사할 때마다 화약이 저장되어 있는 아래 갑판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분의 맥주가 승무원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투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승무원들에게 배급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바사오를 건조할 때 고려한 교전 규범입니다. 구스타프 아돌프 왕 시대에는 스웨덴 발트 함대에 약 30척의 전함이 있었고 그중 바사오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함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함은 병력 수송을 호송하고 적항을 봉쇄하고 무역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사오는 주로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바사오의 구조적 특징은 중세 전술 개념의 마지막 단계를 대표하지만 또한 17세기 후반의 함대 전술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1500년대에는 전함들은 서로 근접 전투를 해서 승선 부대원을 적함 사이에 침투시켰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적군에 노출되지 않은 적함보다 높은 위치에서 안전하게 포를 발사하고 후에 적함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높은 선미를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사 시대까지도 갑판 위에서 군인들 간의 육박전이 해전의 대세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술이 바뀌기 시작했고 적들은 더 먼 거리에서 광범위하게 일제 포사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오는 이러한 두 가지 전술 아이디어의 조합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사오는 적함으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선미와 또한 그 당시 흔하지 않은 강력한 무력을 갖춘 두 개의 포열 갑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1600년대 해전에서 종종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함은 기동이 느렸고 대포에서 사용된 검은 가루의 연기로 인해 포열 갑판으로부터 시야를 방해했고 큰 총을 정확하게 발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신은 깃발, 대포 사격 및 배 사이를 노를 저어 왕래하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잘 개발된 체계였지만 전투의 열기 속에서 쉽게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전함이 침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최우선 목표는 전함을 불태우거나 나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함에서 외과 의사로서의 역할도 했던 이발사는 종종 전투 후에 많은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벌어진 상처, 총상, 화상은 해냈고 절단은 마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